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첫 정상외교 일정도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멈춰섰던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인 외교 대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임기 초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짧게라도 만남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양국 현안인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제안한 만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전후해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영역이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방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방미를 위한 특사단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계엄과 탄핵 이후 멈춰섰던 정상 외교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가진 첫 통화는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주요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담이나 관심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4일째 되던 날 이뤄진 첫 통화입니다. 양 정상은 인사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시급한 과제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우리 측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외교부 북미 국장이 배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통화가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 다 암살 위협을 경험했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일단 한미 정상이 첫 전화 통화는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시한이 한 달가량 남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친중 기조 아니냐 하는 미국의 경계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진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트럼프 행정부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매겨지는 관세를 배로 올리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폐지와 세율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 시한인 다음 달 8일까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을 7월 패키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교라인 등을 재정비할 때까지 관세 유예 연장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선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단 전임 주한 미 대사들의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For Lee Jae-myung and his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foreign policy, which is a balancing act in trying to repair some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at the same time, keep the alliance and the trilateral going as it has been.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과 대만 문제 등을 이재명 대외정책 과제로 꼽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중관계가 실용주의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한미 정상의 첫 통화와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격식을 많이 깨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통화부터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사실상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상호 관세 유예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미군 재배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미 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첫 통화가 친밀하게 잘 이루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끊겼던 한미 정상 간의 이제 그 회담이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특히 한미 정상이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날 수가 있다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미 실무자 간의 회의에도 약간은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화가 친근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나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겪은 그 암살 위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정상이 사실상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극복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이 강력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각자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또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 외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가 복원이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골프 이제 회동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한미 정상 간의 골프 외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혀 있는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친밀함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을 고려한 대화가 이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외교팀 인선은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내일, 그러니까 주말까지 그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외교안보팀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G7 바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의도 바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이 빨리 임명이 돼야 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날 임명을 했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라인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위성락 실장이 주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G7 이후에도 뭐 나토 회의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자, 양자 회의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성락 실장이 그것을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신임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안보 특보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저녁 일정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에 나가기 직전까지 당대표를 두 번 연임을 했었죠. 그 시기에 1, 2기에 이제 당을 같이 이끌었던 당 지도부들과 이제 오늘 저녁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를 방문을 해서 저녁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과정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선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최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오전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통화로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건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 설난영 씨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드린다,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김 전 후보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건넨 건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8시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의원들은 이 메시지에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지역위원장들이 200여 명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장들의 남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내란 특검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경과 적법성 등 모두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도 내란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 특수단은 내란 범죄 사실 재구성 수사 보고서에 인물별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오히려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본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 내란에 동조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당시 12.3 내란 사태를 동시 수사한 검찰 역시 절차와 배경의 적법성을 좇았습니다. 같은 달 19일 검찰은 조 원장에게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조 원장은 최재형 목사에 대해 아버지를 팔아서 접근해 함정을 파는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따로 국정원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국무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계엄 배경과 적법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대선 직후 경찰에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누가 왜 지우려 했는지입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전 차장은 앞서 12월 6일 원격 삭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고 이후 방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실무진 차원에서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실제 삭제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보안 조치로 불리는 원격 로그아웃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아폰 서버는 비아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경호처와 함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하고 임의 제출받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통화 내역 등 증거 인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조만간 박 전 처장 등도 재소환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이런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지난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국무회의에서 그 공포가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될 텐데요. 언제부터 네. 가동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법안에 의하면 특별검사 임명하는 데는 11일 정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20일이 또 규정되어 있어서요. 서두르면은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네.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검을 누굴 임명할지도 관심 있네요. 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할 텐데 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서 특검을 네. 추천을 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 중심으로 또는 다른 국회의원님들 개개인 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을 좀 선호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인선의 기준이나 뭐 어떤 임무를 고려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일이다 보니 검사 출신이 조금 더 내용을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부적으로 판사 출신이어야 한다,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수사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낫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검사 출신 중에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보복이다 이런 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아마도 상대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더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는 떨어진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맞지 않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너무 길게 가지다 보면 다른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정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오히려 제격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내란 사태 때 불거졌던 수사권의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로 하는 것이 맞고 또한 군사적인 것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로 모아서 권한을 부여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특별검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그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검사 출신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그다음에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은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개혁의 지점,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검찰 출신이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찐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얽히고 설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텐데요. 저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다, 그다음에 특수통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네,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속도 조절을 지시를 하면서 숙려 기간을 더 가질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상대 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서 혹은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이 대법원에 내 사건을 상고해 놨는데도 재판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는 벌써 20, 30년 된 논의거든요.
네.
그것이 근데 그동안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대법관 증언이라는 문제는 사법부 전체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혹시나 다른 부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거나 대법관 증언을 뭐 한두 명 하고 말자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언은 잘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명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남북은 서로에게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두 확성기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는 밤마다 편안하고 조용하면 좋겠다면서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민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북 간 극단적인 대치 속에 가장 고통받는 건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한 어머니는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 여기 온 데니까는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만고 가들 수 있는 거냐고 진짜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러나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북으로부터 음산한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군 역시 대북 방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빼앗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알지 못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하여.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곳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1년간 매일 밤 들려오는 귀신 소리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저 신경을 써야지. 여기 뭐 진정서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다. 근데도 이 뭐 지금 이 방송이 밤에 도통 잠을 못 잔다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0월 접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을 것도 좀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평화고 안보 정책이다라는.
지난달에도 윤석열 정부 때 파기된 9.19 군사합의의 복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선 과거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모습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무서움도 좀 덜하고 하여튼 대통령님이 좀 편하게 국민들한테 하여튼 좀 이제 뭐 잘하시겠죠 뭐.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대로 대북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상가로 차가 돌진해서 10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또 부산과 김포에서는 시민이 물에 빠졌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건물에 끼어 있습니다. 주변 바닥은 어지럽게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3분 경남 거제시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10대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에 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추돌했거든요. 예. 1차 충격하고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인도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차량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경구조대가 물에 빠진 남성 쪽으로 접근합니다. 남성이 튜브를 잡자 대원들이 로프를 당깁니다.
자, 익수자 레스큐 튜브 잡았음. 아, 그 저 연안구조정으로 인영 중이었음.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연안 여객터미널 안쪽 바다에 한 남성이 빠졌습니다. 남성을 발견한 구두 작업자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고 다친 곳 없이 구조됐습니다. 어두운 시각 소방구조대가 보트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김포시에서도 수상사고가 났습니다.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서 제트스키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한 겁니다. 고무보트로 접근한 구조대는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에 제트스키에 타고 있던 시민을 구조했습니다. 서울에선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꽃이 솟구치는 베란다, 서울 오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난 불은 약 1시간 15분 뒤 꺼졌고 그 사이 주민들 40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오늘 경북 구미의 낮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 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찬 음료와 양산, 손 선풍기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여름이 온 것 같은 더위에 살 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사람들은 도심 속 유원지로 모여들었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 한낮 더위를 식혀줍니다.
확실히 바람이 더 시원하고 아까 걸어올 때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도 그늘이 있어서 더 잘 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물놀이를 기다렸던 아이들은 더위가 반갑습니다. 물장구 치고 노는 사이 이미 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낮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32.8도, 서울은 28.2도까지 올랐습니다.
아, 지금 거의 초여름 날씨인데요. 너무 덥습니다. 벌써 더우면 이제 7월도 어떻게 지내야지 되게.
내일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일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30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 화요일부터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 목요일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은망덕하다고 했던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다며 등을 돌렸고 이에 머스크도 다시 날을 세우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문매를 맞았던 머스크. 그를 감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We catch anybody doing it because they're harming a great American company. 직접 새 차까지 뽑으며 전폭적인 신뢰도 드러냈습니다. Everything's computer. That's beautiful. Wow.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배은망덕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차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머스크가 내민 화해의 손길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테슬라 차량까지 되팔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머스크의 돈줄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게 약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며 또 맞불을 났습니다. 정치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화해 통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공화당 내에서도 큰손 머스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때 두 사람의 갈등이 진정된다는 소식에 폭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두 사람의 신경전에 시장까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하와이에는 진주만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습에 희생된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이곳조차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동해 표기의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진주만 국립기념관입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습격에 희생된 미국인 2,400여 명을 추모하는 기념관인데 한 해 방문객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에 걸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일제 침략을 고발하는 기념관에 일본의 시선이 담긴 지명이 쓰인 겁니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일제 강점기이던 1929년 일본해로 적은 바다 지도를 만든 뒤 이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해온 근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 반대 의견을 냈고 일본해만 표기된 것을 파악할 경우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써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지명만 쓴다는 입장에 따라 일본해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년 전 진주만 기념관에 우리 요청을 전달했지만 기념관 측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A term dating back to Japan's imperial expansion can seem inconsistent at a memorial commemorating resistance to that aggression. For many Koreans, their reaction is part of a broader movement to challenge lingering symbols of that era and reclaim their place in shaping history.
지난 2020년 IHO 총회에선 앞으로 바다 지도를 만들 때 동해와 일본해 같은 지명 대신 고유 번호를 붙이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일본해라고 쓸 근거는 사라지지만 강제성이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지도 만드는 회사 등을 상대로 꾸준히 동해 표기를 설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교부는 내년 IHO 총회에서 새로운 표준이 공식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어두운 밤, 섬광이 일고 날이 밝도록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타격과 함께 미사일 수십 발을 퍼부었습니다. 닷새 전 러시아 공군 기재가 우크라이나 군 드론의 기습 공격을 당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런 전쟁이 아이들 싸움 같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를 죽이려고 놀이터에 온 살인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